오웨이 세계뉴스입니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즈프롬은 26일 이 두 나라가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거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즈프롬 측은 두 나라로부터 이달 들어 어떠한 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들의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과 관련해 러시아가 가스를 협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시도라며 정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어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폴란드 가스 저장고는 76% 채워진 상태라며 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준비해왔기 때문에 폴란드 가정에는 가스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와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6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나토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넘어선 국가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AP4개국을 언급했습니다. AP4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4개국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AP4개국 역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87명의 영국 의회 의원에 대해 러시아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지난 3월 영국이 386명의 러시아 의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287명 의원에 대해 이들은 러시아 하원이 국가두마 386명 의원 제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이들이 영국 내에 근거 없는 러시아 공포증을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스티븐 바클리 영국 내각부 장관과 린지 호일 하원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를 영광의 배지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와 노르웨이 대사를 추치해 일본 외교관 8명과 노르웨이 외교관 3명을 출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그룹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1천만 달러의 형량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범죄 공모에 가담한 6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6명은 지난 2017년 6월 나트페티아로 불리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파괴한 파괴적 해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이버 공격으로 펜실베이니아주에 있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10억 달러에 이른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공격에 연루된 이들 6명은 러시아의 주요 정보 조직인 러시아군 총정찰국 관리로 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구체적으로 이들 6명이 러시아군 총정찰국 소속 요원으로 해킹 그룹인 샌드웜, 텔레봇, 부드베어, 아이언바이킹으로도 알려진 74455 부대에 근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총회가 26일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해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 주재 크리스티안 베나웨저 리히텐슈타인 공국 대사가 제출한 이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등 83개 나라가 공동 제안국으로 참가했습니다. 결의안에 따라 앞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열흘 이내에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정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유엔 주재 대사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 나라가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큰 정치적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리히텐슈타인 공국은 2년 전에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했지만 당시엔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목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종 핵투발수단을 총동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첨단기술 확산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데 대해 역내와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미국과 동맹에 대한 방어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미국의 목표로 확인하면서 동맹과의 협력, 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핵 무력을 언급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5일 연설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을 상기시켰습니다.
We're aware of what he said. It reiterates our assessment that the DPRK constitutes.
프라이스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정은의 연설에 대한 논평 요청에 그가 말한 내용을 알고 있다며 이는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리의 평가를 거듭 확인한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전 세계 그리고 특별히 인도태평양의 동맹, 파트너와 함께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 혹은 무력 사용에 대응하며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한편 무엇보다 역내 미국인과 파병 병력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일본과 한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데 대한 핵심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품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s you've heard me say before and as recently as last week.
이어 우리는 그런 전반적인 목표를 향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 관여에 여전히 열려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근 두 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우리가 본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할 의무가 있고 현행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집행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we also have an obligation to address the recent provocations that we've seen.
이는 역내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유엔에서의 동맹 파트너와 함께 우리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조약 동맹인 일본과 한국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두말할 필요 없이 철통 같고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강조했습니다. 최근 한국과 북한 정상이 주고받은 서한에서 김정은의 진정성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서 나온 것들의 진정성을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앞서 우리가 말한 건 남북 대화와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지지한다는 것이었다며 그건 우리가 한국과의 공동의 목표, 즉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각종 핵투발수단을 총동원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첨단기술 확산 의지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26일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과 첨단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이 전날 열병식에서 핵무력을 강조하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7형 등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무기들을 선보인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국방부와 미 정부는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맹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위협을 줄이고 한국과 북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25일 저녁 김일성 주석의 항일 유격대인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핵투발 수단을 총동원한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 ICBM인 화성 17형을 비롯해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화성 8형, 지난 16일 쏘아올린 장사정보 시스템 발사 차량 대열이 등장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1월 당 대회 열병식에서 처음 선보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가량 늘어난 SLBM과 지난 10월 북한이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 핵무력은 의외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유엔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데 대해 역내와 국제적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열병식 연설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비판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6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BOA 논평 요청에 북한 지도자가 핵무기 운반 체계 개발 등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역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작용만 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현지 시간 25일 오후 조선인민혁명군 창건일 90주년을 맞아 심야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26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북한은 국제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관련 파트너들과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EU는 제재를 엄격히 이행할 것이며 국제사회도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U 대변인은 또한 북한의 핵확산 금지 조약과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협정을 준수하고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지난 25일 개최한 항해 유격대 창설 90주년 열병식에서 그동안 개발해온 전술핵과 전략핵을 실을 수 있는 각종 미사일들을 총동원했습니다. 핵무력 완성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최대 업적으로 내세우면서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열병식에 등장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 운용수단들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몇 년간 개발한 전술핵 미사일에서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신형 모델까지 모두 등장시킨 겁니다.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ICBM 화성 17형의 경우 여러 대가 한꺼번에 모습을 보였습니다. 북한 매체들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최소 3기가 등장했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한국군이 기만선전이라고 평가했던 화성 17형 성공 영상에 등장한 것과 동일한 이동식 발사 차량을 부각해서 실었습니다. 한국항공대 장영근 교수는 개발 단계에서 10기 정도를 제작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동시에 여러 기를 제작하는 것이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열병식에서 5축형 이동식 트럭에 실려 등장한 SLBM은
동체 길이가 길어진 신형으로 평가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당 대회 열병식에 등장한 SLBM인 북극성 오시옷보다 탄두부가 커지고 길이가 1m에서 1.5m가량 늘어난 12m 정도의 신형 SLBM으로 분석됐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탄두부가 커진 것은 그만큼 폭발력을 높였거나 다탄두 개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신형 SLBM은 현재 건조 중인 잠수함에 장착하도록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신포조선소에서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이 SLBM과 이번 열병식에서 함께 등장한 미니 SLBM을 동일한 잠수함의 함교와 동체에 각각 탑재하려는 구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탄두부가 웨지, 즉 쐐기 형상인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화성 8형은 지난해 9월 한 차례만 시험 발사가 이루어진 미사일입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열린 북한 국방발전 전람회에 전시된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열병식에는 지난해 첫 발사 때와 달리 여러 대가 양산돼 국방색으로 실전형 도색이 완료되고 개별 동체를 분류하기 위한 미사일 번호도 표시된 화성 8형이 여러 대 동원됐습니다. 장영근 교수는 북한이 성공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화성 17형이나 개발이 진행 중인 화성 8형에 대한 추가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화성 17형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7형은 어떤 식으로든 한번 쏠 거예요. 왜냐하면 뭐 자기들이 이제 완료를 해서 뭐 핵무력 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고요. 또 한 가지는 1월 초에 두 번에 걸쳐서 극초음 미사일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원푸령 가지고 시험을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보여준 거는 웨지 형태였어요. 근데 이번에 웨지형 원푸령 다 나왔거든요. 실제 속도를 내는 데는 얘가 훨씬 유리해요. 웨지형이.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부연구위원은 핵 보유국들은 자신의 핵무기 체계와 운용 방식을 공개함으로써 안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힘을 대내외 과시하고 난다며 북한도 이번 열병식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며 핵 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략 핵뿐만 아니라 전술 핵까지 갖춘 모든 수준의 핵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자국의 안보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즉 이러한 북한의 핵 전력 자체가 단순히 전쟁 억제가 아니라 강압을 위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평가합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김정은 국무위원장 우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양상입니다. 노동신문은 27일 강력한 국방 위력을 김 위원장의 업적으로 내세우며 만고절세 영웅 김정은 만세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계기로 90년 전 김일성 주석이 조직한 항일 유격대를 뿌리로 하는 군대가 김정은 위원장의 새로운 영도력으로 핵무력 완성을 통한 세계 최강의 군대로 발전했다는 식의 논리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예년과 달리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 태양절이 아닌 항일 유격대 창설일을 택해 대대적인 열병식을 치른 것도 이런 선전 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입니다.
김일성 시기, 그러니까 항일 파치산의 두자루의 권총이라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주로 부르는 그 신화인데 거기서 시작한 무력이 지금 김정은의 이 ICBM 완성, 이중조리의 완성으로 완료가 됐다라는 취지의 말들로 메시지를 구축을 하고 있는 거죠.
김 위원장은 이번 열병식에 공화국 원수복을 입고 대원수 계급장과 비슷한 견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 위원장이 이전 열병식에는 양복 차림으로 참석했다며 이번엔 자신의 집권 10년의 최대 성과로 국방력 강화를 각인시키기 위해 복장에도 정치적 성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김정은 10년을 성공으로 포장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선대의 반열로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다. 이미 조선혁명역사박물관에 김정은실도 따로 만들었거든요, 최근에. 그 내부 권력 결속은 더 강화해서 향후 선대와 동일한 위상으로 갈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북한에서 생전에 대원수 칭호를 가졌던 사람은 김일성 주석이 유일하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사후 대원수로 추대되며 두 번째 대원수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무기를 대거 선보인 것은 북한이 무력 시위를 지속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김정은 위원장의 핵무력 언급에도 주목했습니다. 선제 공격 등 핵 사용 문턱을 낮췄다는 지적과 함께 대내외 정치적 성격의 메시지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밤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전날 열병식에서 선보인 무기 중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주목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5형, 신형 ICBM 화성 17형,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 등은 이미 실험했거나 선보인 것으로 새로울 것이 없지만 SLBM처럼 보이도록 칠해진 또 다른 새로운 유형의 고체 추진 미사일은 처음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Well, I mean the one thing that appears to be new that they've shown is a yet another new type of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존 SLBM인 북극성 4-5형에 이은 북극성 6형일 가능성이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1년 신년사에서 ICBM급 사거리의 고체 연료 SLBM을 언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공개한 신형 SLBM이 김 위원장이 언급한 종류인지 또 무기의 실제 역량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이 공언한 방향으로 무기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런 미사일을 선보일 때마다 협상을 위한 지렛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지만 북한은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하고 유지하며 이런 역량에 대해선 거래할 의도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북한은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한국을 겨냥한 전술유도미사일부터 미국 본토 타격용 ICBM까지 종류별 핵투발 수단을 선보였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ICBM 화성 17형을 비롯해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18형, 지난 16일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의 발사차량 대열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선보인 미사일 중 일부는 모형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열병식에서 가짜 미사일을 선보인 전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4기의 화성 17형이 등장했지만 실제 미사일이 아닐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nd what they show is that historically the missiles they show have been mock-ups.
북한이 최근에는 화성 15형 발사를 신형 ICBM 화성 17형 시험으로 위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번 열병식에도 가짜 미사일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총 4기의 신형 ICBM을 선보인 뒤 올해 들어서만 최소 3차례 성능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공개된 4기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화성 17형은 한 발만 남은 셈이지만 이번 열병식에서 최소 3기의 화성 17형이 등장해 추가된 미사일은 실제가 아닌 모형 미사일일 가능성을 베넷 연구원은 제기한 것입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은 우리들이 보길 원하는 것을 보여주지만 그것들이 얼마나 실제인지 큰 의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의 신형 ICBM 양산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안키판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화성 17형을 포함해 대형 미사일 기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미사일을 위한 대형 발사대를 생산하는 능력이 그동안 걸림돌이었지만 이 또한 극복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이런 미사일이 등장한 것은 추가 시험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이번 열병식에서 아직 명명되지 않은 새로운 SLBM이 등장했다면서 새로운 시험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특히 이 미사일은 지금까지 북한이 선보인 가장 큰 고체 연료 미사일로 보인다며 이는 고체 연료 ICBM을 개발하려는 김정은의 지속적인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기를 전쟁 방지용으로만 두지 않고 국가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대목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김 위원장이 무기는 억지용으로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는 선대의 핵 노선을 고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핵무기는 억제 목적만이 아니며 스스로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His father and grandfather have always maintained the nuclear weapons are for deterrence purposes only. They are not.
또한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에 우리는 실행 가능한 핵무기 프로그램이 있으며 더 많은 핵무기와 함께 더욱 정교한 운반수단을 계속 개발할 것이라는 점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덧붙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연설에서 우리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결코 바라지 않는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에까지 우리의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되어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어떤 세력이든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든다면 우리의 핵무력은 의외의 자기의 둘째 가는 사명을 결단코 결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가의 근본 이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디트라니 전 차석 대표는 재래식 무기든 핵무기든 김씨 정권과 북한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라고 스스로 인식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춘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도 북한이 핵무기 사용 문턱을 낮췄다고 지적하며 특히 선제 타격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Their hostile enemies taking actions that in any way threaten North Korea short of invasion.
적들이 침략은 아니더라도 북한을 위협하는 어떤 행동에 나선다고 인식할 경우 선제 공격 수단을 잠재적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김 위원장이 언급한 국가 근본 이익에 대해선 북한 정권이나 김 씨 일가의 생존 능력을 침해하거나 저해하는 모든 것, 특히 군사적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 참수작전, 선제타격 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응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수국장은 또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처음으로 군 열병식 행사에 등장한 점을 거론하며 북한은 항상 유화적 효과를 원할 때 리설주를 등장시키며 우리는 관여와 대화에도 열려있다는 뜻도 발신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메시지를 압박용과 내부용으로 풀이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미국 육군대학의 라미긴 국가안보전략과 조교수는 김 위원장의 이번 핵 관련 발언이 핵무기를 압박용으로 사용하며 미국과 한국에 대해 엄포를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at means North Korea will be willing to use nuclear weapons for compliance purposes.
북한이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한국과 미국은 제재 완화 등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압박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이와 함께 2017년부터 좋지 않은 북한 경제가 최근에는 더욱 악화하고 있으며 이는 김 위원장의 위상 약화를 의미할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지도자로서 정당성을 공고히 하기 위한 국내 메시지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디펜 전 수석부차관보도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북한의 핵노선 등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의 우리를 거슬리게 하는 행동은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한편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여기에 돈을 쓰는 것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김 위원장의 이번 연설이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을 모방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위협한 것처럼 김정은도 핵무기의 역할을 억지용 이상으로 확대하는 무책임하고 무지한 발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김정은의 핵무기 사용은 정권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자신의 근본 이익을 스스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푸틴의 핵 위협 발언처럼 김정은의 발언에도 지나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메릭 갈랜드 미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중국, 러시아, 이란 그리고 북한 정부가 우리에게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는 데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26일 미 상원 세출위원회 새 회계연도 예산안 관련 청문회 출석에 앞서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적대 국가들의 범죄 행위가 갈수록 뻔뻔해지고 미국의 핵심 가치와 제도를 약화시키려고 위협 중이라면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적대 국가들의 구체적인 범죄 행위와 관련해선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에서 기술과 지적 재산 절도, 미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첩보 도구와 전술 사용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적대 국가의 불법적인 범죄 행위가 급증하는 것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도구와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갈랜드 장관은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가 요원들에 대한 공격적인 기소, 해킹 활동 저지, 반체제 인사 탄압 방지, 미국 내 공개 담론 조작 노력에 대한 대처, 경제 제재와 수출 제한 위반에 대한 완전한 단속 등 다양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도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의회 내 관심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올해 미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단 세 차례로 아프리카를 주제로 한 청문회보다도 적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연초부터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제로 한 청문회는 단 세 차례 개최됐습니다. 이 중 지난달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열린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는 매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열리는 정례적 성격의 청문회이기 때문에 올해 북한 등 한반도 현안에 대한 시급성을 갖고 열린 청문회는 사실상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는 올해 들어 세 차례 열린 아프리카 관련 청문회 개최 수보다 사실상 더 적은 겁니다. 올해 의회에서 열린 한반도 관련 청문회는 연례 청문회를 제외하면 지난 5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원회가 개최하고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참석한 비공개 청문회가 유일합니다. 개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청문회는 중국 관련 청문회입니다. 올해 들어 중국을 특정하거나 중국과 관련된 타이완과 홍콩 문제 혹은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문제와 관련해 열린 상하원 외교위 군사위 청문회는 최소한 7차례 열렸습니다.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관련 청문회는 최소 5차례 열렸고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 청문회가 최소 4차례, 아프리카 관련 청문회는 최소 3차례 개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란 핵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이란 관련 청문회는 최소 2차례 열렸는데 모두 비공개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유럽과 인도 관련 청문회는 각각 최소 한 차례씩 열렸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의회의 우선순위에서 크게 뒷전으로 밀린 양상은 외교 안보 수장들이 출석하는 예산안 청문회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26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출석한 상원 외교위의 새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선 약 3시간 반 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의원들의 질문과 블링컨 장관의 발언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산안 청문회에 앞서 제출하는 국무장관의 서면 보고에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달 초 상하원 군사위에서 각각 열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참석한 국방부 예산안 검토 청문회에서도 북한 등 한반도 안보와 관련해선 지난해와 거의 유사한 내용의 서면 보고를 제외하곤 관련 질문과 발언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회 청문회에서는 심지어 한반도 관련 청문회에서조차 중국 문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과 한반도 안보 태세 점검 청문회에서도 북한 관련 안보 문제보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협력과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한국 등의 역할에 대한 의원들의 관심이 더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는 중국, 러시아, 이란 문제와 함께 공화당 의원들이 언론과 성명 등을 통해 대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소재거리 중 하나로 자주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특히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예로 제시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나약한 외교 정책이 적국들을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준입니다.
미국 법원이 대북 제재를 위반한 중국과 싱가포르 기업 자금 230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북 제재 관련 몰수 소송이 잇따르면서 대북 제재 위반을 이유로 몰수된 자금은 1,700만 달러를 넘겼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대북 제재 위반 기업의 자금에 대한 민사 몰수 소송에서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루돌프 콘트레라스 연방판사는 19일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의 자금 59만 9,930달러와 중국 기업 위안이 우드의 자금 172만 2,723달러에 궐석 판결을 내려달라는 연방검찰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해당 자금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궐석 판결이란 피고가 소송에 응답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법원은 미 검찰이 해당 자금의 소유 회사들의 소송 내용을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별도로 공개한 의견문을 통해 문제의 자금이 북한의 여러 위장 회사들과 거래되는 등 미국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위반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수용했습니다. 이로써 검찰은 지난 2018년 해당 자금에 대한 최초 소송 제기 이후 약 3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날 최종 몰수된 자금 두 건에 더해 홍콩 소재 기업 에이펙스사의 84만 달러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인 방어에 나선 에이펙스사에 대해 검찰이 소송 기각에 동의하면서 나머지 두 개 기업 자금 232만 달러에 대해서만 몰수를 추진해왔습니다. 검찰은 문제의 기업들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하면서 북한 정권이 원하는 물품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익명의 싱가포르 기업이 2017년 5월 조선무역은행의 위장회사에 총 60만 달러를 송금했고 위안이 우드는 적도기니 소재 북한 임업회사 칠보우드의 위장회사에 최소 80만 달러를 보내거나 200만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세탁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로 미국 정부에 몰수된 대북 제재 위반 자금은 공개된 액수를 기준으로 기존 1,491만 달러에서 1,723만 달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미국 검찰은 최근 5년 동안 북한이 연관된 불법 자금이나 선박 등 유형물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해왔는데 최근 법원이 연이어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전체 몰수액도 늘고 있는 겁니다. 지난 1월에는 4개의 익명기업이 소유한 계좌 3개에 예치된 237만 달러가 미국 국고로 귀속됐으며 지난해 11월에는 중국 기업 라이어 인터내셔널 트레이딩의 자금 42만 달러와 이 업체의 대표 탕신 등의 개인 자산 약 52만 달러에 대해 최종 몰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싱가포르 소재 기업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 애틀랜틱 파트너스, 중국 단둥의 청타이 무역과 이 업체 대표 치유펑 등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으며 미국 정부의 자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몰수 총액 약 1,723만 달러에는 지난 2019년 최종 몰수 판결을 받았던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지난해 몰수된 유조선 커리저스호의 매각 대금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몰수 총액은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몰수 소송에 앞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벌금 납부에 합의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25일 호주의 물류기업 톨 홀딩스가 대북 제재를 포함한 미국의 제재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613만 달러의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간 대북 제재 위반으로 미국 정부와 벌금 납부에 합의한 기업들의 납부액 총액은 기존 6개 기업 310만 달러에서 7개 기업 924만 달러로 크게 늘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돈 세탁하는 수법을 고도로 발전시켰다고 미국 암호화폐 정보업체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이 밝혔습니다. 미 연방수사국에서 대북 제재 이행 업무를 담당했던 칼슨 분석관은 VOE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해커들은 북한 정보 조직 자체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칼슨 분석관은 북한 등의 암호화폐 해킹에 대응한 FBI의 수사력도 공격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북한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도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칼슨 분석관을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지난달 6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해서 미국 정부가 전격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번 해킹에서 어떤 점을 가장 눈여겨보셨습니까?
I mean, this is enormous, right? One of the largest hacks ever, probably in terms of dollar value. There's a couple other contenders, but
이번 사건은 금액 면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 중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해킹 작전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훔쳤습니다. 또한 북한 해커들이 인내심을 발휘했다는 점도 눈에 띕니다. 실제로 보안을 뚫은 것은 지난해 12월인데 올해 3월까지 기다렸다가 자금을 탈취했다는 징후들이 있습니다. 정찰과 약탈 단계에서 상당한 인내심을 보이는 것은 전형적인 북한 해킹의 수법입니다. 그들은 느긋하고 체계적이며 표적에 집중합니다. 또 다른 점은 훔친 암호화폐를 밖으로 빼돌리고 세탁하는데 상당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북한 해킹의 특징이죠.
이번 사건에서 얼마나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했습니까?
We see the North Koreans here. They've already moved over $100 million, maybe closing in on $200 million today of the stolen money, which is just
북한 해커들은 25일 현재 1억 달러, 어쩌면 2억 달러를 벌써 돈 세탁을 통해 옮겼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이자 다른 해킹 단체들과 아주 다른 모습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해킹 사건 중 하나인 2016년 비트피닉스 해킹의 범인들은 불과 몇 주 전에 뉴욕에서 체포됐습니다. 해커들은 보통 이처럼 거액을 훔친 뒤에는 매우 천천히 현금화를 하죠. 다른 해커들은 암호화폐의 출처를 감추는 토네이도 캐시나 이더리움의 믹서들의 자금을 두고 조금씩 오랜 기간을 통해 현금화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 예를 들어 5천만 달러 정도를 믹서에 넣었다가 뺍니다. 10만 달러, 20만 달러를 믹서에 넣으면 추적하기가 매우 힘든데 북한과 같이 거액을 투입하면 추적하기가 쉽습니다.
북한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I mean, they enjoy an advantage, right, that nobody else in the world does, and that this is the government, right? This is not like a state-sponsored group. This is not a criminal organization that exists with the, you know, permission of the government.
북한 해커들은 전 세계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은 북한 정부 조직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정부의 허락을 받은 범죄 조직과도 차원이 다르죠. 러시아의 해커도 수주, 수년, 수십 년 뒤에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해커들은 그런 문제가 없죠. 그들은 해외여행도 하지 않고요. 북한 정부가 그들에 대한 범죄자 인도 요청에 응할 리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돈 세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북한 해커들은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훔친 암호화폐를 돈 세탁을 할 때 난독화, 즉 프로그램 코드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드는 작업을 덜 하죠.
They do just enough. And for their purposes, it is just enough to get this money moved, you know, through a few mixers over a couple of weeks and cash.
북한 해커들은 딱 필요한 만큼만 난독화를 합니다. 암호화폐를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정도만 하죠. 암호화폐를 잘게 쪼개서는 믹서 몇 군데에 2주 정도 돌리다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명목화폐로 바꾸는 것입니다. 2주 정도만 그들을 추적하는 각국 정부와 민간 분석업체들을 피하는 것이죠.
TRM 랩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FBI에서도 북한을 다루셨죠?
I think for many years people kind of saw it as this anonymous tool, right? The Bitcoin, they call cryptocurrency, right? Pseudo-anonymous. But that's really not true. In fact, it's
몇 년 동안 사람들은 블록체인이 익명에 기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유사 익명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블록체인은 전통적인 금융보다도 공개적입니다. TRM Labs는 온체인 데이터, 즉 블록체인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분석해 블록체인 거래의 움직임을 파악합니다. 일반 기업과 사법기관, 정부기관의 분석의 틀을 제공하죠. 저는 17살 때 미국 육군에 입대하면서 북한 문제를 다뤘습니다. 대학에서 한반도를 전공하고 이후 미국 연방수사국에서 대북 제재법을 이행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15년까지는 대북 제재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몇 없었고 미국 정부도 큰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많은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 사이버 범죄도 지난 몇 년간 크게 늘었죠.
In terms of revenue source for the government in North Korea, this is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a year every year for the last four or five years. It's incredible. And you know, we think about
북한 정부의 수익원으로 볼 때 사이버 범죄는 지난 4, 5년간 매해 수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전통적인 제재를 생각할 때 저는 예전에 북한의 무연탄, 석탄, 텅스텐 등 광물 수출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론인 해킹 한 건으로 이 모든 광물 수출을 몇 년 동안 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핵 프로그램을 몇 개월을 가동할 수 있는 엄청난 수익이죠.
북한은 최근 몇 년간 해킹 기술을 얼마나 고도로 발전시켰습니까?
If you have been in the space and you're looking at crypto crime, it's really remarkable how fast it's evolving. I mean, even just a couple of years ago, this KuCoin hack.
북한의 암호화폐 범죄를 보고 있노라면 진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정말 놀랍습니다. 2020년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거래소 KuCoin에 대한 북한의 해킹은 2018년 해킹 수준과 비교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했죠. 암호화폐를 뒤섞는 믹서 도구를 정교하게 사용합니다. 2018년에는 북한이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몇 군데를 해킹하고 자금을 한두 군데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했죠. 하지만 2020년에 들어서는 믹서를 이용하고 탈중앙화 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즉각적으로 암호화폐를 교환합니다. 서로 다른 블록체인 간 거래하는 크로스체인은 이제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기술을 진전시킬 수 있었을까요?
The key thing with North Korea, right, is like we said, it's they do the minimum necessary. So for them, this is what they have to do now. The governments, you know, like the FBI, South Korea.
앞서 말했듯이 최소한의 난독화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방수사국 FBI나 한국 정부 수사관들도 예전보다 북한 해킹 추적을 훨씬 더 잘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은 혁신적으로 기술적 한계를 계속 극복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훔치려고 하죠. 그런데 정부들이나 제가 몸담았던 FBI도 지난 몇 년간 놀라울 정도로 기술을 진전시켰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대형 송유관 기업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랜섬웨어 해킹 사건에서 피해자가 지급한 몸값의 일부를 FBI가 회수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볼 수 없었던 일입니다. 매우 공격적이고 혁신적인 역해킹 작전입니다. 정부와 민간업계, 분석업체들이 협력해 탈취된 자금을 되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북한 해킹의 약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Having worked for the FBI, right, I got very used to the idea of being the hunter, right? I'm the one out there hunting the target. And I think the North Koreans feel that way, right? They're the ones out there who are hunting victims. They're the ones who are stealing.
저는 FBI에서 일했기 때문에 사냥꾼 역할에 익숙합니다. 북한 해커들도 마찬가지 마음일 것입니다. 그들은 피해자들을 추적하고 있죠. 하지만 북한 해커들도 역으로 추적을 당할 거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 해킹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 작전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고 북한의 기술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가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을 해킹 공격한 다크사이드를 추적한 작전이 펼쳐진 것처럼 북한 해커들도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재무부가 로닌 해킹과 관련해 라자루스의 가상화폐 계좌 네 곳을 제재했습니다. 이러한 조치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Yeah, no, it is very helpful, right? It's getting this knowledge out there. And even some of these tools like Tornado Cash, they have stated publicly that they're trying to comply with the sanctions regime. And so they're using
매우 도움이 됩니다. 재무부의 발표 이후 토네이도 캐시는 대북 제재 체제를 준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갑 정보를 공개해서 창피를 줄 때 일반 대중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끌게 되고 보안 업체들과 민간 분석관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도난된 자금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든 이들이 인지하게 되는 것이죠.
북한 해커들이 중국의 해커 호텔에 거주한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해커들이 주로 어디에서 활동할까요?
The Chilbosan Hotel, right, is what people are talking about in Shenyang. And that's long been a place of interest. But yeah, I think the era when that kind of physical operation, physical presence was needed is probably over.
중국 선양의 칠보산 호텔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물리적 장소가 필요한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또 북한의 IT 기술자들과 해킹 활동을 묶어서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중국 업체의 IT 하청을 하는 북한 기술자들과 해커들은 구분됩니다. 칠보산 호텔에는 IT 기술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북한 해킹 작업에 해외 방문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기술적인 면에서 해외에 나갈 이유는 적습니다. 이제는 익명성을 보장하는 방탄 호스팅 서비스와 가상 사설망 서비스가 많습니다. 태국으로 나갈 필요 없이 평양에서 해킹을 할 수 있죠. 중국의 차이나 유니콤, 러시아의 트랜스텔레콤의 북한 내 인터넷 연결망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Really important development, right, is the rapid evolution of tools like PRMs, right, to try to track and intercept and maybe disrupt these kinds of operations.
PRM 맵스와 같이 북한의 공격을 추적하고 방해하는 도구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블록체인의 영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블록체인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분명 북한 해커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가 될지라도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 연방수사국 FBI 출신으로 민간 블록체인 정보업체 TRM 랩스에서 북한의 암호화폐 공격을 분석하는 니칼슨 정보분석관의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도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20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9도, 낮 20도, 양덕 아침 4도, 낮 17도, 신의주 아침 8도, 낮 17도, 구성 아침 8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2도, 낮 최고 기온 17도, 강계 아침 3도, 낮 18도, 희천 아침 5도, 낮 2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흐리겠습니다. 태주 아침 최저 기온 10도, 낮 22도, 개성 아침 8도, 낮 23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22도, 신계 아침 7도, 낮 2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 아침 9도, 낮 15도, 장전 아침 9도, 낮 17도, 평강 아침 5도, 낮 22도 예상됩니다. 양강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0도, 낮 11도, 김영권 아침 영하 3도, 낮 8도, 삼지연 아침 영하 3도, 낮 8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4월 28일 목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바다와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우리의 해양회의를 창설했습니다. 4월 중순 미국은 팔라우와 함께 제7회 해양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우리의 바다, 우리의 사람, 우리의 번영입니다. 미국의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이번 회의는 해양과 기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했다며 기후 위기를 풀지 않고서는 해양 문제도 풀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Why? Because the climate crisis is what is producing the heating, the warming, and the pollution that is killing the ocean.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기후변화는 뜨거운 열을 만들고 이 열과 공해는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바다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기후변화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바다는 해결책인 동시에 모든 열을 흡수한다며 바다는 거대한 온도 조절 장치로 매일같이 기후를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우리는 지금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하나의 자각이 이루어지는 단계이고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제는 우리가 책임을 회피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사람들과 맞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eople who are pursuing the path, frankly, of giving in to the status quo.
존 케리 기후변화 특사는 기존 현상 유지에 만족하거나 최소한 저항이 없는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역시 결국 커다란 파괴적 상황에 다다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존 케리 특사는 우리가 아직 시간이 남아있을 때 과학에 따라 기후변화 위기에 따른 최악의 결과를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해상 운송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 원인입니다. 따라서 늦어도 2050년까지 국제 해상 운송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 없애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바다와 육지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크게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자연에 기반한 해양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불법적이고 규제 없이 진행되는 어류 남획을 막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바다가 범죄자들에 의해 남획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존 케리 특사는 우리 인류는 기후변화와 해양변화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결책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 손쉽고 어려움이 없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관심과 싸우고 또 싸울 수 있음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뉴스입니다. 블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는 11월에 열리는 주 20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2022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오는 정상회의에 초청받은 사실을 알렸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G20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우크라이나가 참석해 참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이날 러시아가 몰도바의 친러 분쟁 지역인 트란스스트리아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러한 목표는 분명한 것으로 이 지역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몰도바를 위협하려는 것이라면서 몰도바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경우 어떤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7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가스프롬은 26일 이 두 나라가 러시아 화폐인 루블화로 가스 대금을 결제하는 것을 거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스프롬 측은 두 나라로부터 이달 들어 어떤 대금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 등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국들의 가스 구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정책위원장은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 중단과 관련해 러시아가 가스를 협의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또 다른 시도라며 정당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회담한 뒤 폴란드 가스 저장고는 76% 채워진 상태라며 공급처 다양화를 위해 준비했기 때문에 폴란드 가정에는 가스가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는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스페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에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6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이날 발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나토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나토 회원국을 넘어선 국가와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AP4개국을 언급했습니다. AP4개국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4개국으로 한국과 일본,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를 의미합니다. 블링컨 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도 참석하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AP4개국 역시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287명의 영국 의회 의원에 대해서 러시아의 입국 금지 조처를 내렸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7일 지난 3월 영국이 386명의 러시아 의원을 대상으로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 같은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외무부는 이어 287명 의원에 대해서 이들은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 386명 의원 제재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한 정치인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이들이 영국 내에서 근거 없는 러시아 공포증을 조장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러시아가 발표한 제재 대상에는 스티븐 바클리 영국 내각부 장관과 린지 호일 하원의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번 제재 발표에 대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를 영광의 배치로 생각하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러시아 주재 일본 대사와 노르웨이 대사를 조치해 일본 외교관 8명과 노르웨이 외교관 3명을 추방할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미 국무부가 러시아의 사이버 범죄 그룹과 관련한 정보 제공에 대해 최대 $1,00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국무부는 26일 미국의 주요 인프라 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연루된 범죄 공모에 가담한 6명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들 6명은 지난 2017년 6월 NotPetya로 불리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파괴적 해킹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이버 공격으로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병원 등 의료시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한 피해 금액을 합산하면 $10억에 이른다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보도자료에서 해당 공격에 연루된 이들 6명은 러시아의 주요 정보 조직인 러시아군 총정찰국 관리로 일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28일 VOA 새벽 방송 모두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